제3편 인간의 본질과 영생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기독교에 항상 늘 논란거리가 되어 왔던 두 가지 논쟁 주제, 두 번째 주제, 영혼의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이 주제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인간의 본질과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이 영혼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시편 103편 14절에는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두 성경절을 보면 사람의 재료는 흙입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산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혼 불멸을 믿는 신앙은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을 영혼 불멸적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1997년판입니다. 개정 15쇄. 그 헌법 4부 제4장 2항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 사람에게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혼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를 불멸의 영혼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장로교 헌법에서 성경의 생기라고 명시된 이 단어를 불멸의 영혼이라고 해석하는 근거 성경절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 이외의 성경절들을 먼저 간단하게 분석해 본 후에 그 다음에 문제로 제기된 창세기 2장 7절을 상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절들은 이미 두 번째 강의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기를 왜 불멸의 영혼이라고 해석하는지 그 근거 성경절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서 12장 7절 성경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에서 신은 원어로 루악인데 루악 본래 바람이라는 뜻이고 성경에서는 호흡이나 생명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불멸의 요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귀절입니다. 이 성경절은 뭐 이미 설명된 것처럼 죽음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고 이것을 간단하게 줄이면 창조주 하나님을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생기를 불멸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장로교 헌법에서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를 불멸의 영혼이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근거 성경절은 누가복음 23장 43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두 번째 강의에서 들은 내용이죠. 물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미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는 예수께서 왕으로 임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불멸의 영혼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아주 무리하게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를 불멸의 영혼으로 해석하는 또 하나의 근거 성경절은 마태복음 10장 28절로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성경절 역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혼이라고 번역한 것은 본문에 조화되지 않는 것이고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처럼 마음으로 번역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 영혼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절들을 분석해 본 결과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생기를 불멸의 영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성경절 세 가지를 분석해 보면 그 세 가지 성경절 중에 단 한 가지도 사람에게 넣어진 생기가 불멸적 요소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것은 생기는 불멸의 요소가 아닙니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로 돌아가서 창조의 과정에서 사용된 이 세 낱말, 흙과 생기와 생명에 대하여 깊이 살피면서 사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다. 다시 본문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세 단어, 사람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흙과 생기와 생명, 이 세 낱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흙에 대해서 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든 재료는 문자 그대로 흙입니다. 이 흙에 해당하는 원어는 히브리어로 아파르인데 이 아파르라고 하는 말은 땅의 미세한 입자를 가리키는 티끌이나 진토를 의미합니다. 이 티끌이라고 하는 말은 욥기 38장 38절 그리고 시편 18편 42절에 나옵니다. 또 진토라는 말 역시 욥기 22장 24절 시편 7편 5절에 나옵니다. 모든 물질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원소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미세한 입자, 티끌, 진토 혹은 원소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그 138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그 도표는 흙의 원소와 인체의 구성 요소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성경의 인간의 창조 이론이 얼마나 과학적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흙의 원소를 보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칼이,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기타 이렇게 흙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 역시 똑같습니다. 산소가 65%, 탄소가 18%, 수소가 10%, 질소가 3%, 칼슘이 2%. 그 외에 칼이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기타. 아주 정확하게 흙의 원소와 인체의 구성요소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의 원소를 취해서 인간을 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생기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절에서 생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슈맛 하임을 번역한 것입니다. 니슈맛 하임. 호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뇌샤마라는 단어와 살아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이가 합쳐져서 된 합성어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기하자면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멸의 영혼이라는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이 생기에 어떤 이성적인 요소를 가미시켜서 불멸의 요소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헬라의 이원론 사상을 성서적으로 풀어보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흙으로 흙의 원소로 하나님께서 인체를 사람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네페시 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야는 살아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낱말이고 네페시는 나파시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나파시는 숨쉬다 하는 뜻입니다.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네페시는 생물을 가리킬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생물. 창세기 1장 20절, 21절, 22절, 30절에 나오는 생물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다 네페시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번역된 네페시 하야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숨쉬며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들에서는 이 네페시 하야를 살아있는 영,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으로 번역했고 한국말 개역 성경에도 생령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성경들, 새 국제역이나 개정표준역, RSV 등을 보면 여기 네페시 하야를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이렇게 바꿨습니다. 꽤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한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 창세기 2장 7절을 찾아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고 번역해서 아주 원어에 흡사하고 가까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생령이라고 하는 말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무슨 살아있는 혼령과 같은 의미를 주기 때문에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서 산 존재라고 한 것은 이 원래 의미를 아주 실감나게 잘 살려서 번역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흙과 생기와 생령의 이 세 관계를 좀 더 알기 쉽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스 자동차를 좀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가스 자동차에 비유하겠습니다. 사람은 가스 자동차고, 그 다음에 흙은 자동차의 부품, 자동차 부품을 이제 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사람을 이제 완성된 차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39페이지에 도표로 보시면 더 빨리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그 차를 움직이게 하는 가스로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 산 사람은 움직이는 자동차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기 쉽게 흙은 가스 자동차의 모든 부속품에 해당합니다. 흙의 원소로 만들어진 사람의 완성된 상태는 아직 가스를 주입하지 않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생기는 가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가스를 주입하면 자동차의 모든 기능이 활동하게 되듯이 완성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신체의 모든 기능이 다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가스 자체에 어떤 기능이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스에 무슨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기에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몸 자체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런 기능을 시작한 것입니다. 생기 자체에, 호흡 자체에 어떤 기능이나 이성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엔진에 자동차를 움직이는 기능이 이미 들어 있듯이 인간의 이성과 판단력을 조절하는 모든 기능은 이미 만들어진 대뇌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다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과 일반 동물의 생기가 언제나 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저의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동일한 호흡.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일한 호흡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부하셨던 대로 히브리어로 루악입니다. 루악. 짐승의 호흡이나 사람의 호흡이나 모두가 다 루악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호흡이 끊어지면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가스 자동차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자동차를 제작할 때에 버스로도 제작하고 승용차로도 제작을 합니다. 그렇게 제작한 후에 같은 가스를 주입합니다. 이렇게 버스와 승용차에 동일한 가스를 주입해도 기능이 다릅니다. 버스로 제작되었으면 버스의 기능을 하게 되고 승용차로 제작이 되었으면 승용차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짐승이 서로 다른 것은 호흡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호흡은 다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 홍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7장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쉬며 살던 것들이 다 죽고 말았다. 이 죽음 속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당시 죽었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에 대하여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고 연구를 해보면 그것은 절대로 불멸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호흡, 숨, 그저 생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이 영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경절들을 연구하고 분석해 보면 인간의 몸이 전혀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혼합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마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처럼 그런 사상을 갖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살펴 올라가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H대학 구약학 교수인 K박사님의 설명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좀 설명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은 이 영혼 문제와 관련해서 목회와 신학 잡지 1996년 8월호에 게재된 이 K 교수의 논고 중에서 몇 부분을 발췌해서 인용하려고 합니다. 평신도들에게는 다소 좀 난해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 K 교수님의 본인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와 생명의 문제에 관한 내용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인간은 땅 표면의 먼지, 아파르 민 하이다마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형성된 생명체, 네페시 하야로 정의되고 있다. 여러분 교재는 14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분명하게 규정되고 정의 내려질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본질을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구절에 대한 히브리 사상은 영혼을 육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거나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보는 이분법적 요소가 전혀 없다.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는 구약 성서의 구원사적 문맥과는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고 영혼은 육체보다 가치 있는 신과 유사한 영적인 것, 호모요시스이며 죽을 때 그 둘은 비로소 분리되어 육체는 썩어지고 영혼은 불멸을 누린다는 히랍적 사고는 창세기 2장 7절의 히브리적 인간 이해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즉 사멸적인 육체 속에 불멸적인 영혼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유행의 논조는 여기에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 생명은 절대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귀속되었다는 그 귀속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 이상을 도출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목회와 신학 96년 8월호 15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이 K 교수님은 매우 정직하고 정확한 논조로 창세기 2장 7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그것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조건,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과를 먹을 때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무조건 불멸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이라고 하는 불멸의 요소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사람의 마음대로 조작한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 K 교수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보면 그 성경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히브리 사상을 헬라 사상으로 변형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K 교수가 다음과 같이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와 신학,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 156-1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형상 첼렘과 하나님의 모양 드무트를 단순히 동의적 평행법으로 반복 병렬시키면서 그 뜻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라보 역보는 오히려 에이콘 형상과 호모요시스 모양 사이의 엄격한 질적 차이를 강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지금까지 읽어드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형상이나 우리의 모양이나 다른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여기 K 교수가 지적했듯이 동의적 평행법으로 반복해서 이제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그런데 히라보로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형상과 모양의 차이를 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은 에이콘으로 번역했고 모양은 호모요시스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질적인 차이를 부여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요소를 이제 인간에게 부여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그 호모요시스, 즉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에 해당하는 그것이 다 소실돼 버리고 인간적인 것, 그 에이콘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라보 역보는 인간의 타락과 함께 호모요시스, 즉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과 비슷한 것, 호모요시스는 소실되고 단지 인간적인 것, 즉 에이콘만 남게 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세기 3장의 타락 설화 이후에 나오는 호모요시스 모습이라는 표현은 모두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 대신 에이콘 창세기 5장 1절 또는 이데아 창세기 5장 3절이라는 표현으로 대치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랍 역보는 구약 성서가 인간을 플라톤주의적으로 이해하여 인간이 죽을 때는 마치 영혼과 육체가 나누는 것처럼 또는 영혼은 육체보다 더 우수한 신적 본질에 속하는 것처럼 생각한 것으로 오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K 교수의 지적은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속에는 인간의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의도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히라보로 번역하는 그 70인역 번역 과정에서 이제 헬라 사상을 이 히브리 사상에다가 주입시킴으로써 이제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사상을 집어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K 교수가 지적한 이 문제는 헬라의 철학적 사상이 성경의 히브리적 사상에 침투해서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비성서적인 사상을 주입시킨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된 대로 성경의 히브리적 사상은 사람을 몸과 영혼으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 사상, 헬라의 철학 사상은 언제나 사람을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분법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은 헬라의 이러한 이분법적 사상을 성경에 주입시키기 위해서 원문과 조화가 되지 않는 무리한 번역을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가장 대표적인 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 즉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대목을 변형시킨 것입니다. 성경 기록의 배경이 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 문학적 표현 중에는 동의적 혹은 반어적 평행법으로 어떤 내용을 강조하거나 대비시키는 문장들을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우리들이 사용하는 성경절 중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여기에서 등이나 빛은 모두 동의적 평행법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른 의미로 쓴 것이 아니고 같은 의미로 쓴 것입니다. 또 이 성경절에서 내 발이나 또 내 길이나 마찬가지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형상이나 모양은 동의어로 쓰여진 것이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70인역 성경에서 그 헬라의 인간에 대한 이분법적 사상을 이제 성경에 주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형상과 모양, 이 두 단어를 분리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은 뭐 반복되는 설명입니다만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형상은 인간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에이콘으로 번역을 했고 모양은 신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호모요시스로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인간적인 면과 신적인 면이 혼합되어 있다가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는 신적인 면, 다시 말하면 모양, 호모요시스는 없어지고 인간적인 면, 형상, 에이콘만 남은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죽을 때에 죗된 몸에서 숭고한 영혼이 분리되어 나간다는 이론을 발전시킨 결과로 헬라의 영혼불멸 사상이 마침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상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교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다. 완전히 인간을 곡해한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인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분리된다는 사상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직도 이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 죽을 때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심으로 속히 그 잘못된 사상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오래 몸에 배고 익숙해져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일단 이성적으로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44페이지 아랫부분 다시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 죽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하여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절대로 미화시켜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생명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원수요, 가장 피하고 싶은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면하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 영원불멸의 이론대로 의인은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이 천당으로 간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살을 못할지언정 죽을 병에 걸리면 치료할 필요도 없고 회복되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그 영혼이 천당에 가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 두 번째 주제, 영혼의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이 주제 강의를 시작하는 첫 강의 시간에 오스카르 쿨만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이 오스카르 쿨만은 영혼 불멸설이 성서적이 아닌 것을 주장하는 그의 논문에서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죽음을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영혼 불멸 이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는 매우 초연한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불멸 사상에 근거해서 죽음을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소크라테스처럼 죽어야 마땅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주 여유 있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영혼은 육체 속에 갇혀 있지만 영원한 세계 속에 있다. 육체는 본질적으로 영혼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영혼을 가두어두는 감옥이다. 영혼은 육체로부터의 해방을 기다리고 있으며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었고 영혼은 위대한 친구였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이라도 하듯이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매우 초연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셨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을 상당히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전율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면서 절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죄값으로 인한 육신의 죽음을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처럼 절규하셨던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보다 무지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철학과 신념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죽음을 이해하고 또 철학과 신학이 섞여진 애매한 이론에 의해서 영혼 불멸설을 신봉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어 천당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믿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죽음과 다른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인간이 죄값으로 받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인간의 죽음이라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죽자마자 즉시 영혼이 분리되어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공부하신 대로 부활하신 직후에도 마리아가 그를 찾아왔을 때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성경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인간이 장차 얻게 되는 영생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의 상태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십시다. 교재는 147페이지입니다. 일단 성경은 죽으면 모든 계획이 끝난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죽고 나면 먼지로 돌아가 그날로 그들이 세워두었던 계획은 끝장나고야 만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욥기 14장 10절에서는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뇨. 전도서 9장 5절에는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만약에 영혼불멸 사상을 믿는다면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분리돼서 천당에 천국에 가서 천국에 오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음부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음부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무덤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분명히 영혼은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혼은 물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몸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리된 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전체, 인격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하면 죽게 돼 있지 그 죽음에서 다시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만 살아있다는 것은 성경의 사상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음에 대하여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하리니 잠자는 계속해서 다 잠자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 부활해서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에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죽어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에베소 5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날에 다시 깨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미 공부한 대로 사실상 영원불멸 사상은 사단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로 시작된 사단의 술책이 결국에 가서는 몸은 죽었지만 안 죽은 그 무엇이 있으므로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한 속임수에서 점점 발전된 것이 곧 영혼불멸 사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와 술책을 그렇게도 쉽게 수용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에게 부여된 죽고 싶지 않은 본능, 전도서 3장 11절의 표현을 빌리면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그 사상을 아주 쉽게 받아들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사람이 범죄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믿음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서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과 욕망 때문에 사단의 이런 속임수에 쉽게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도 부활을 통해서 얼마든지 영원히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딱한 사정 때문에 미라도 만들고 또 영원불멸이라는 이론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죽지 않는 문제에 집착해서 영원불멸이라는 이론까지 만들어낼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영생은, 인간의 불멸은 부활과 함께 시작됩니다. 인간의 불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얼마든지 불멸과 영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불멸과 영생은 인간 스스로 이루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죽자마자 영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죽어있는 시간, 잠자는 시간은 지루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끝낸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는 마취당하기 직전의 기억에서 다시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의식 상태의 죽음에서 깨어나는 순간 부활과 함께 영생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영생이 시작된다고 해도 크게 빗나간 말이 아닙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나오는 몇 가지 성경절들을 잘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성도의 생활을 신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입니다. 여러분, 교재 150페이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성경절은 영원불멸설을 인정해서 죽은 의인의 영혼이 천당으로 간다고 믿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불멸설 이론에 의하면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먼저 천당에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절은 정반대의 개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먼저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한 후에 같이 갈 것이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성경절을 보면 부활과 영생의 원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던 성도들이 잠들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의 상태가 어떠한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 후에도 여전히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부활한 후의 몸은 지금처럼 죽으면 썩을 몸이 아니라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당시에 그 몸의 상태와 같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재림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 이제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이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상세하게 다루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당되는 성경절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면 이 교재 그 뒷부분에 기록된 연락처로 문의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강의 교재와 강의 테이블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연속되는 사건과 과정에 대하여 성경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152페이지입니다. 첫째로 재림 시에 살아있던 악인들은 죽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악인들은 재림의 영광으로 모두 죽음을 당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안 믿던 사람들도 형벌을 당할 것이고 복음을 알긴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던 자들에게도 형벌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사단은 결박되고 재림과 함께 천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 천년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그 뒤에 연속되는 사건을 보면 분명히 천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재림과 함께 의인들은 모두 천국으로 갔고 악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 땅에는 사단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로 사단은 이미 결박된 것입니다. 그 기간을 천년으로 봤습니다. 천년 후에 사단이 잠깐 놓여 나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땅은 황폐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이요? 천년기 동안 그렇게 됩니다. 요엘서 2장 3절에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폐허가 된 이 지구 땅덩어리는 무너진 건물 더미 또 시체들이 널려있는 아주 참혹한 상태로 황폐한 상태로 천년 동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천년 동안 하늘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 기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왕노릇하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까지 심판하느냐?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까지 심판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이미 그 말씀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사단이 결박되고 이 땅이 황폐한 상태로 버려진 천년 기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과 죄악을 심리하는 심판사업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천년이 다 찼습니다. 천년이 찬 후에 하늘의 가족들이 지상으로 이주해 내려오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잘 찾지 않던 성경절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았고 공중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늘의 가족들이 임하여 내려오는 장면을 보면 그 발이 땅에 닿습니다. 이 지상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천년이 차면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으로 이주하여 내려올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고향, 아담과 하와가 거주했던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할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가족들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도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그 장면을 분명히 봤습니다. 이제 15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일곱 번째로 이제 하늘의 모든 가족들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 다음에 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여기에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은 부활한 악인들을 모두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이 찼을 때 악인들도 부활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과 또 새 예루살렘 도성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 부활한 악인들을 충동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인만 부활하는 줄 알았더니 악인도 부활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부활은 재림 이후에 천년이 다 찬 다음에 그 후에 죽었던 악인들이 살아났습니다. 사단은 이제 홀로 이 황폐한 세상에 있다가 죽었던 악인들이 살아났을 때에 그들을 이제 충동해서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일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전개될까요? 이제 그렇게 땅의 사방 백성들, 곡과 마곡, 악인들의 무리가 사탄의 충동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계시록 20장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자, 이것이 바로 악인들이 최후의 멸망을 당하는 지옥의 상황입니다. 지옥불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악인과 사탄의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불로 완전히 소멸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흔적과 죄의 결과와 죄의 장본인이었던 사단이 악인들과 함께 여기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불이 영원히 타는 불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새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막 공격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태우는데 그 태우는 불이 영원하다면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은 불 가운데서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절대로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영원한 불이 아니고 완전히 소멸시켜서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하여 다시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다 끝났고 죄의 흔적은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모든 악의 흔적과 결과와 원인이 제거되고 이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죄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주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은 것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교재 155페이지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계시록 21장 3절로 5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구속의 계획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막연한 이상도 아닙니다. 조만간 우리 중에 나타날 현실의 세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죄로 얼룩진 투쟁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죄 없는 세상,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영혼 불멸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재는 156페이지입니다. 영혼 불멸 사상은 단순히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사단이 사람을 자기의 소유물로 끌어들이는 갈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사람과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속이는 변장과 술수와 기적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을 볼까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뿐만이 아니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도 사단의 일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초인간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단의 관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과 기사도 대체로 사단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죽은 자의 혼이 살아있고 활동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면 사단은 죽은 자의 혼이 나타난 것처럼 가장해서 얼마든지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포감도 주고 속일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령과학이나 강신술에 빠져있는 것은 죽은 자의 상태와 또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 실체를 잘 모르고 영원 불멸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꽤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진 그 억만장자의 아들 동굴인의 저자 더글라스 배칠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 목사님 어린 시절에 연예인이었습니다. 이 배칠러는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와 동료 연예인들의 생활의 한 단면을 이렇게 그 책에서 수례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친구들은 대개가 점성술, 손금보기 및 강신술 따위를 좋아했다. 그 동굴인 책 11쪽입니다.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수많은 정치인들, 기업인들, 지식인들이 점차로 연계의 유혹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원불멸 사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속히 지워버리지 않으면 모두가 다 그러한 악령의 세계에 휩쓸려 들어갈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조만간 이 악령의 역사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할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에 지금처럼 영원불멸 사상을 그대로 믿고 있던 사람들은 큰 혼란과 미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영원불멸 사상을 믿고 있으면 결국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그 실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미국의 랜디 바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술한 사탄의 속임수라는 책에 소개된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시애틀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베티라고 하는 숙녀와 알게 됐습니다. 이 베티는 자기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고 그 집 근처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꽤 충성스러운 교인이라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베티가 약국에서 어떤 얻은 책자를 보면서 메타피직스라는 교리에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메타피직스라는 것은 기독교를 가장한 강신술입니다. 이 메타피직스에서는 그리스도는 영매자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당신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매가 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피직스는 물론 영혼의 불멸을 가르칩니다. 교훈과 충고를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죽은 자들과 만나는 일이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실제로 또 그러한 현상을 일으켜냅니다. 어느 날 이 베티가 신문의 교회란에서 메타피직스 교회 광고를 봤습니다. 이 베티는 그 메타피직스 교회에 참석을 해서 마침내 그들에게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베티는 그녀의 죽은 남편과 교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죽은 남편은 이 베티에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녀의 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교회에 가서만 만날 수 있었고 나타나는데 얼마 안 가서 이 죽은 남편은 베티의 아파트에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베티는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사람이 죽을 때 아주 죽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살아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 죽은 남편이 자기 집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 정도는 베티가 요청하는 때에만 나타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죽은 남편은 제멋대로 아무 때나 나타났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도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얼마 후에는 어느 일요일 아침에 텔레비전 종교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어떤 것은 보라고 하고 어떤 것은 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한 프로그램을 보려고 하면 고집부리면 그 남편은 매우 화를 내면서 그 배트의 다리를 뜨겁게 불로 지지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 배트를 만나가지고 그 화상 자국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베티는 자기 자신이 영매, 사단과 인간 사이에 그 중매하는 것을 영매라고 합니다. 자신이 영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베티는 영계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았고 때로는 그 메시지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갖다 전달해주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 랜디 바보 목사님이 이 베티를 나중에 만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 메시지와 그 출연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베티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말고요. 사단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런 일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티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베티에게 야고보서 4장 7절을 읽어줬어요. 그런즉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나 베티는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완전히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발단이 무엇입니까? 영혼불멸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남편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실제로 자기 죽은 남편의 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사단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믿고 전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은 사단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수에서 시작된 그리고 헬라의 철학 사상으로 자리를 잡아서 기독교로 유입된 이 영혼불멸 사상은 분명히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신봉하고 있는 것은 정말 신비하고 두려운 현상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영혼불멸 사상은 결코 쉽게 지어낼 수 없는 왜곡된 교리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모든 신앙의 기초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체하지 말고 이 영혼불멸 사상을 머리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지워버리지 않으면 조만간 틀림없이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머리에 그렇게 깊이 새겨진 영혼불멸 사상을 버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신앙은 영혼불멸의 신앙 대신에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질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영혼불멸 사상과 부활 신앙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양심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영원불멸 사상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영원불멸 사상으로 머리에 채석이 되면 좀처럼 지워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될지 몰라도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사상의 흔적과 영향을 벗어버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어떤 올바른 가르침이나 진리가 지성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일을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성서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에 성경절을 읽고 기도하시면서 올바른 길을 찾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두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영원 불멸 사상을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생활에서 떨쳐버릴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지성과 양심의 결단이 필요한 두 가지 논쟁, 이 강의를 마치면서 이 강의를 청취한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낯설은 진리보다 익숙한 오류를 믿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종교 암흑시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익숙한 오류를 붙들고 있다가 영적인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으려면 하루속히 익숙한 오류를 포기하고 낯설은 진리에 익숙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에 인도하시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심지어는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진리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